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날 오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며 하마스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앞서 이날 새벽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군부 실세인 모하메드 데이프는 하마스 미디어를 통해 이날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을 개시했다며 오늘은 지구상에서 마지막 점령을 끝내기 위한 가장 위대한 전투의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대거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받은 뒤 철검 작전 개시를 통해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적어도 7곳에서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 무장 세력과 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인 22명이 숨지고 54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스테파니 할렛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오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대한 하마스 테러범들의 무차별 로켓폭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테러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X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희생자,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가장 비열한 형태의 테러라며 이스라엘은 이런 극악무도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치임식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대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선의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됐다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고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연합방위 태세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그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여성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모하마디의 헌신은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앞서 어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감옥에 수감 중인 모하마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선정이 편향적이고 정치적 동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상원의원 대표단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코로나 팬데믹 시작 전인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한국 관리를 만나 북한 정권의 핵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이 전날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IAEA, CTBTO 즉 포괄적 핵실험기구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평안도 지역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대개 덩그러니 비어있는 무대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공연이 임박하면 악기를 든 연주자들이 나와서 자리를 잡고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인 제1 바이올린 주자의 주도로 서로의 음을 맞추는 튜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악기에서 관악기, 건반악기와 타악기, 앞과 뒤 또 좌우에 배치된 모든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또 관객들은 무대를 가득 채운 악기와 연주자 등 오케스트라의 구성도 살펴보게 되는 공연을 즐기기 위한 마중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멋진 오케스트라 무대를 떠올리면서 들어볼 작품으로 루드비 반 베토벤의 제2번 교향곡 준비했습니다. D장조 작품 번호 36의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매우 빠르게입니다. 토머스 비천 바트경이 이끈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 4악장 토마스 비첸 바트경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1802년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귓병이 아주 심했던 시기로 추정을 하는데요. 절망에 자살도 생각했다는 바로 그 시기에 만들었는데 베토벤의 음악적인 표현은 그 어느 때 작품보다 힘차고 또 희망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악장 구성이 보통이었던 당시 교향곡 작곡에 베토벤이 4악장 구성을 선택하면서 베토벤으로부터 교향곡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오늘 시간을 여는 말로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베토벤의 교향곡 들으시면서 무대 앞자리에 자리한 현악기, 중간 부분의 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덩치가 큰 이 타악기의 소리 구성과 흐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 흘러가듯이 악기들이 등장하고 또 빠져나가고 가늘고 굵고 얕고 깊이 있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음악의 하모니. 이 현대 오케스트라의 이런 악기 배치 규칙은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최고의 음악을 구현할 수 있는 악기 배치를 고민하고 실험을 해서 지금의 이 악기 배치 규칙이 만들어졌답니다. 바이올린은 보통 20여 대가 되죠. 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활이 일시에 움직이는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고려를 했고요. 큰 바람소리 내는 금관악기는 또 그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악기 수는 적게 하고 또 자리는 맨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선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연주자들도 서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가 지금의 전통이 된 겁니다. 주말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음악가 사무엘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클래식 음악 하면 좀 정통의 고전 음악과는 다르게 실험적이라고 할까요? 좀 전위적인 표현이 많은 편인데요. 현대 음악가의 브람스라고도 불렸던 바버의 작품은 정적이면서도 또 화려한 선율의 특징입니다. 듣기 편한 음악을 하면 안 될까? 만들면 안 될까? 하는 것이 바버가 추구한 음악 세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버를 신낭만주의 음악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4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그리고 세이지 오자와가 이끈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어느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학자 존 포브스넷을 주인공으로 2001년에 론 하워드 감독이 만들고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영화는 1940년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궁금증을 사는데요. 바로 웨스트버지니아 시골 출신의 존 내쉬. 유리창이든 어디든 닥치는 대로 혼자만의 연구에 빠져 있습니다. 술집에서 한 여성을 두고 남자들끼리 내기를 하던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로 유명한 경제 이론을 세워서 스타가 된 내쉬. 남다른 실력의 MIT 교수가 된 내쉬는 냉전시대 소련의 통신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그의 물리학 수업을 들었고 또 데이트 신청에도 적극적인 학생 엘리샤와는 연인이 되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도 없이 늘 혼자였던 내쉬에게 잘 통하는 친구가 되어준 룸메이트 찰스 이후에 말을 걸어주고 또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즈음 내쉬는 윌리엄 파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비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자꾸 더 비밀스러운 일을 주고 또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해야 해서 주위를 살피는 내쉬의 시선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샤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권하는데요. 내쉬의 룸메이트 찰스, 비밀 공작 요원 파처, 모두 내쉬의 조현병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내쉬의 망상 세계가 깊어졌습니다. 엘리샤의 노력과 치료에 증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내쉬는 목욕을 시키던 아기가 물에 빠진지도 모르고 망상에 빠지고요. 그런 자신을 다그치는 엘리샤를 총으로 쏘라는 환각 속의 목소리가 내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쉬는 또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찰스와 파처가 보이지만 그래도 그저 말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인데요. 어느 날 내쉬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내쉬는 또 다른 망상의 인물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환상이 아니라 내쉬에게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번호 331의 1악장입니다. 아내 엘리샤가 주는 약을 받아든 내쉬. 곧장 먹은 척하고는 책상 속에 감추는 장면에 이 음악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모레이 페라이어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들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마리아 카스텔루오보 테데스코의 로만세로 기타노 집시 발라드 작품번호 152의 1 발라디아 델로스 트레슬리우스였습니다. 기타의 영국 연주가 그레고리 뉴튼 또 미국의 지휘자 피터 루텐버그가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의 작곡가 요한 카스파르 케르의 오르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였던 아버지가 있었던 덕에 어릴 때부터 또 음악에 오르간의 연주에 탁월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를 의미하는 궁정악장이 돼서 또 후세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남겼던 음악입니다. 요한 파일벨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프레드리 헨델도 이 케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케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르간 곡은 종교 성악곡들이 많지요. 헨델 작품을 대표하는 푸가나 토카토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카스파르 케르의 칸초나 5번 C장조, 네덜란드의 오르가니스트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은 프랑스의 근대 작곡가 에릭 사티의 주데브입니다. 영어로는 당신을 원합니다. I want you라는 뜻인데요. 왈츠풍의 샹송으로 또 대중적인 인기도 끌었었는데 부르는 성악가의 목소리나 표현에 따라서 또 다양한 느낌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멜로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소프라노 레진 크레스팽의 목소리와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립 황트롱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